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길보아산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투에 사울도 다윗도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사울은 죽고 사울의 왕가는 몰락을 하고 다윗의 오랜 도피 생활을 끝내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사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얻었어도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는 실수를 하고 실족하고 엎어지고 넘어지는 때가 있지만 이 전쟁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고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족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줘서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이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사울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울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서 사울을 심판하여 죽이기로 결정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아니하면 이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는데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 접신녀를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7절에 신접한 여인이라는 그 단어는 점치고 그리고 접신을 한다는 것은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영매를 하는 그런 무당 혹은 접신녀라 그래요. 그거는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그러한접신녀중에아주신령하고경험있고또한능력있는접신녀를찾으라는그런의미예요그러니까신하들이찾아와요그래서사울이변장을하고그접신녀를찾아갑니다8절에사울이다른옷을입고변장을하죠왕이라는것을노출하지않기위해서왕이입는옷을벗고여러가지장신구를벗고변장을하고밤에이신접한여인을찾아갑니다신접한여인을찾아가서나를위하여신접한술법으로내가내게말하는사람을불러올리라이렇게명령을하지요그러니까이접신녀가9절에사울이행한일곧그가신접한자박수를이땅에서다멸절시킨거내가알지못하느냐혹시나한테올무를놔서죽은사람을불러올려서이접신의술법을쓰라그래서나를올무에놔서그리고죽이려고하는거아니냐이러고두려워하고묻습니다그러니까10절에사울이여호와의이름으로그에게맹세하여이르되여호와께서살아계심을두고맹세하느니내가이일로벌을당하지아니하리라이렇게얘기해요여호와의이름으로맹세를하면서내가이렇게접신을하는이러한사설을쓰는데하나님으로부터심판받지않는다여호와의이름으로맹세한다이렇게까지말하는사울이영적으로사망의길로치닫고있습니다자기자신이사무엘이죽은다음에거짓으로표면적으로사무엘선지자처럼아주 godly king 인것을연극을하기위하여종교개혁을했잖아요무당접신녀자기자신이쫓아냈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것이정말하나님앞에경건한신앙으로율법에순종을해서나라를하나님말씀대로경건한백성으로이끈것이아닌거짓이라는것을여기에다폭로가되는거예요그래서사울이왜하나님의심판을받아여기서마지막으로죽을수밖에없는그러한죄들을성경은전부폭로를하고있습니다여기에감히접신녀한테죽은사람의영혼을불러와라그리고죽은사람한테물어봐라오히려이접신녀가사울이내린나라의국법을두려워하며오히려두려움을갖고있어요그런데사울은하나님앞에두려움이없이화인맞은정도가아니라사망의길을치닫고있습니다하나님의이름을감히빙자여여호와의이름으로맹세하며이걸로벌을안받는다하나님의율법의말씀을완전히짓밟아버리고자기가하나님의자리에올라가서해서는안되는무서운신성모독죄에하나님의이름을망령되이부릅니다레위기20장6절접신한자와박수무당을음란하게따르는자에게는내가진노하여그를그의백성중에끊으리라그런데이스라엘의왕이자기가접신녀를다쫓아냈다가하나님이답을안하시니까회개하는것이아니라하나님이답을안하세요그럼내가딴방법으로지금블레셋과의전투가결과가어떻게되나물어봐야지분명히접신한자박수무당을따르면하나님이진노하여심판한다고했는데하나님의말씀에대한두려움도없는거예요하나님에대한두려움도없는것이에요레위기20장27절남자나여자가접신하거나박수무당이되거든반드시죽일지니돌로그를쳐서분명히사형시키라했습니다그러니까사울이왕이되어자기신하들을데리고이거는죽어마땅한죄를짓는사망의길로치닫게돼요사울에게하나님께서충분한회개의기회와시간을줬지만28장에서보면죽을수밖에없는심판을받을수밖에없는영적상태에이른것을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분명히 계명을 줬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을 하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지금 접신술을 써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짓밟고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상태에 이른 것을 사울의 상태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이런 상태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충만해서 생각이나 마음속에 삶 속에 어두워지고 또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그런 어둠이 심령에서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다윗도 얼마나 넘어지고 부러지고 지금 블레셋 길보아의 전투에서 다윗도 상당한 위기를 겪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블레셋의 두 번째 망명을 감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위기를 겪으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과 다윗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둘 다 위기를 겪었는데 사울의 왕가는 거기서 몰락을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건데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제 결국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부러지지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마음 바닥까지 완전히 회복되고 깨끗해지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래요. 사무엘 살았을 때 말이나 잘 듣지 죽은 다음에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 그래요. 사무엘 살아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책망하고 권면했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아니하는데 접심녀를 불러서 마귀가 하는 속임수를 믿고 이스라엘의 왕이 더군다나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 숭배 이러한 접신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로 금하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율법에 말씀했어요. 사울이 영적으로 회개를 하지 아니하니까 이 정도 이성을 잃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받은 선지자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접신녀가 사무엘을 봤다고 하죠. 사울은 분명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접신녀가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며 그때 당신 사울이네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신통하지 못한 거죠. 첫눈에 알아봤어요. 여기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할 때 최고로 점괘가 잘 맞고 무당 중에 신통한 자를 찾으라 해서 최고 헤드를 찾아온 건데 한국에서도 무당 붙하고 점치고 그랬을 때 불신 세계에서는 젊게가 잘 맞는다 그러죠. 그런데는 전보로 오는 사람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인간이 항상 궁금하고 두려운 거는 현실에 있는 문제, 미래가 두려워요. 그런데 물어봤을 때 그게 잘 맞으면 이제 신통하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귀다, 거짓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점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때는 미래가 맞나, 또 죽은 사람 영혼 불러와가지고 무당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고, 가족만이 아는 비밀을 막 얘기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불신자들은 얼마나 속습니까? 이거의 비밀을 성경은 다 밝혀주고 계십니다.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무당한테 또 두려워 말라 그래요. 여기 접신을 하는 범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고 무당이 보면서 봤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접신녀가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이 한 8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 아니에요. 노인의 모습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평소에 입었던 겉옷의 모습으로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무당의 얘기 듣고 귀신 앞에 지금 그걸 믿고 이제 절까지 하는 상태에 이른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성경은 분명히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육신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 죽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 모든 비밀을 다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을 하면서 지금 있는 이런 세상을 떠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되는 순간에 천사의 호위를 받아 분명히 위로 천국에, 낙원에 들어가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 영적 사실과 현실을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는 평소에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세상 것을 잘 누리다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근데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수정도는 천사, 그리고 우리의 주의 guardian angel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영적 존재 천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자기의 자식인데 가장 생명처럼 사랑하는 귀중한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전능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이 험난한 고통 많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한 수호천사를 통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한 천사가 임종의 순간에 천사들에게 그 영혼이 호위되어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는 걸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확실한 비밀과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전능한 아버지의 생명처럼 귀한 자식입니다. 제가 임종 순간에 또 돌아가실 때 또 돌아가시기 전에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기도들을 많이 해드리죠. 그러면 그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식을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위로를 주시고 담대함이 와요. 이 땅에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크리스찬의 죽음은 홈커밍.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모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부를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생명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집으로 올 때 천사들이 호위해서 직통으로 천국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도 정복하고 그리고 임종이 가까울 때 방문해보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담대해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죽음의 두려움도 정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정도가 아니죠.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비참하고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속의 은창 가운데 우리의 존재, 이 땅을 사는 동안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는 순간에 천사에게 호위되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것.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이미 육체를 떠난 그 영혼은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고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없는 걸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돼서 막 떠돌아다닌다. 그는 이방 종교에서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세상이 두렵고 복잡합니까?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있던 원수들 죽었어요. 근데 수시로 여러분 집에 찾아와가지고 괴롭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귀신 영화에나 나오는 거고 이방 종교. 성경은 분명히 이 비밀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다시 말해 내가 죽는 순간에 나그네 가리라. 분명히 이 비밀을 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승천하는 장면을 성경에 보여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몸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 부활해 승천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줬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위로 올라가죠. 엘리야 선지자도 위로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신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있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오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위로 올라가셨어요.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하늘을 계속 쳐다보는 게 위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구약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계신데 위로 올라가요. 땅에서 나와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분명한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땅에서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오는 것이 거짓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하시기로 결정을 한 거는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접신녀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보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보라 그러냐? 이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근데 헛가다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사무엘의 영을 불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답을 안 했는데 아니 무당 접신녀가 사무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대답을 안 하는데 이 무당이 부르니까 너 잠깐 나갔다 와라 하겠어요? 이게 이체 맞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모습이 어떠냐 그러니까 한 노인네가 올라와요. 우리가 천국에서도 주름이 가득하고 이 땅에서 입던 누더기 옷을 입고 그러고 살면 이게 천국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울은 이 무당이 하는 얘기를 듣고 사실로 믿고 그 앞에 절을 해요. 분명히 사울은 지금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성경에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의 환상을 하늘문을 열고 보여줬을 때는 계시록 7장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 부리고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이것이 바로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14만 4천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미리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또 주님 재림 직전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그 환난에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안전하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승리를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건 종려가지는 영광, 승리, 번영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에 종려가지를 쥐어주기 원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있는 눌려있는 거, 괴로운 거, 두려운 거, 답답한 거, 또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여기에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셨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윗처럼 또 엎어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찾는 중심 보시고 일어나게 하셨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은 환난과 고난이 많지만 그걸 통과할 때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걸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장면을 미리 약속한 거예요. 종려가지를 여러분의 손에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소망과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흰옷을 입죠.
흰옷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흰옷은 거룩, 영광,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을 갔을 때 보여주는 환상들은 흰옷을 입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땅에서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서 노인의 모습으로 땅에서 살던 그 옷을 입고 그 영혼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성경과 위배가 됩니다. 이거 거짓이에요. 더욱이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을 한다고 하면서 무당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의 관념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영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지금 땅속에서 편히 자는데 날 불러가지고 잠을 깨가지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고 짜증 비슷하게 내요? 천국 가서도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뭐. 아니 그러면 그 천국이나 이 땅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또 무당들이 그런 거 많이 듣고 또 직접 본 경우도 있죠. 무당들이 죽은 뭐 아버지나 엄마의 영혼을 불러달라 그러면 무당이 귀신에게 강하게 포제스가 돼서 무당이 말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 엄마 목소리 그대로 내요. 목소리를 가정의 집안만 아는 비밀을 다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꼬꾸라져서 진짜 엄마 아버지 영혼이 나타난 줄 알고 울고 물어보고 그래요. 귀신의 속임수는요 그 정도는 piece of cake. 그 정도 목소리 흉내내고 가정의 비밀은 귀신들이 다 그 가정 상태를 다 보고 있으니까 과거 뭐 다 알아요. 그거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거로 알고 있죠. 하나님이 떠나서 대답을 안 하는데 무당 접신녀는 율법에 다 쫓아내고 다 죽여버리고 무당 접신녀를 따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했는데 무당 접신녀가 사무엘 보러 나오려니까 땅에서 기어 나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는 선지자로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니리이다. 사울은 이 순간에도 자기의 잘못한 것은 커버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우림으로도 대답 안 한다 요건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제사장 85인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다윗에게 망명했잖아요. 그건 빼고 얘기해요. 제사장 학살했잖아요. 엄청난 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봇의 우림 둠빔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기에게 답을 할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싹 빼고 얘기해요. 사울이 여기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고 회개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귀신이 이런 접신녀를 통하여 한국에서도 무당들이 목소리 흉내내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접신녀가 사무엘의 음성을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귀신이 거짓말 이거 속인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 이것을 믿어요. 사무엘의 영혼이 정말 등장한 걸로. 이 마귀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의 헤드 사탄 단수죠. 천사장으로 추정을 해요. 많은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이 천사장을 따라 추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쫓겨나서 소위 말하는 귀신,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천사였고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속성,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락을 한 거죠.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 타락한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일정 일행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 연구하고 알고 있어요. 또 천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인텔리전 빙이에요. IQ 지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마귀 위에서 마귀의 괴계와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괴계에 속아요.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사였기 때문에 지능도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요. 그 괴계가 또 타락하여 속이는 영이 거짓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와 괴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고 마귀와의 전투에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지금 마귀가 사무엘 음성을 흉내내면서 무당의 입을 통해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미 떠났어. 너의 대적이야. 그럼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신다는 건데 무당이 불렀는데 자기가 나와서 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아니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모순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이렇게 컨트라딕트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거짓말에는 앞뒤가 또 안 맞아요. 또 근데 속는 사람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서로 앞뒤가 안 맞는데 짝이 맞아요 둘이. 아, 절대 그런 상태로 가지 않기 바랍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선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집중 듣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완전히 죄짓게 해서 진멸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진멸하기 위하여. 근데 사울은 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에게 잡혀먹고 불순종하고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지금 상하는 접신녀 앞에서 그걸 믿고 엎드려 절하며 사망의 길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거 전혀 분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건 이미 다 선파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는 과거는 뭐 다 알아요. 뭐 다 보고 아니까.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에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사울이 알고 싶었던 건 이거죠. 블레셋과의 전투에 어떻게 이거 승전을 할 것인가. 접신녀가 이거는 예언이죠. 앞으로 있을 일.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패전을 하고 죽게 된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스라엘이 패전을 한다. 이거를 마귀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퀘스천이, 근데 어떻게 이 예언이 그대로 맞았거든요. 그럼 이 마귀가 예견한 게 어떻게 맞았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 13장 1절로부터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거짓 선지자 이런 접신여 무당들이 일어나서 이적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미래를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 그랬어요. 3절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걸 허락한 이유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분명히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뭘 얘기해요? 모든 인간은 궁금한 게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될까? 잘 해결될까? 그리고 미래를 알고 싶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 예언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점쟁이들이 정계가 잘 맞는다 그러면 돈을 잘 보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때 보면 점을 쳐서 미래를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다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녀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나와요. 귀신 들려 점친다는 거는 미래도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한 점괘도 어느 정도 맞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치는 자를 왜 찾아옵니까? 지금 문제를 놓고 미래에 어떻게 되는가 그걸 물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과거는 뭐 다 하는 거니까 귀신이 다 보고 이렇게 정황을 보고 다 듣고 하니까 알아요. 근데 주인의 큰 돈을 벌게 했다는 건 귀신 들린 여정이 점괘가 잘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들이 모든 걸 다 아는 전지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아야 돼요.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기 때문에 피조물입니다. 전지하지 않아요. 모든 거 다 알지 않아요. 그러나 천사였기 때문에 지능이 뛰어나고 지각이 뛰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삶, 마음의 상태 정황을 보면 정황, 무슨 짓을 하는지 어디 가서 무슨 죄를 짓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하는지 또 마귀가 막 사울처럼 죄를 짓게 그냥 공격을 하는데 죄에 빠져들면 멸망으로 자기가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 정황을 보면 마귀가 프레딕을 할 수 있어요. 예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견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점을 잘 친다는 점쟁이들도 어떤 때 맞는데 어떤 것도 안 맞죠? 점쳐본 분, 과거의 이력 아니면 전과, 전과법.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이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점보러 가는 건 미래 보잖아요. 신년인가 뭐 신년 뭐 신수 본다 그러나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미래 올해 잘 되나 그거 보러 가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맞는 게 있고 일부는 안 맞아요. 근데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이런 정황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섭리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가다 또 자기가 마귀가 속여서 죄 짓는 대로 멸망으로 끌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견해서 예언처럼 말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부를 허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예언이 맞는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테스트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마귀가 다 딱 전부 다 예견을 한 거예요. 왜냐? 이 정황이 왜 블레셋과의 전투가 여기서 이스라엘이 디핏되는지 마귀는 알아요. 지난주 설교 안 들은 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블레셋이 전면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전면적으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질 때 이방을 들어 또 치기도 하세요.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이 전쟁에 승전을 하겠습니까? 패전을 하겠습니까? 묻는데 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마귀는 너무 잘 알죠. 그거는 패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울의 죄가 제사장도 85인을 죽였죠. 다윗이 두 번이나 살려주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분명히 호소하고 설득하고 권면했는데 자기 입으로 잘못됐다고 시인해놓고 또 회개도 안 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답을 안 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접신녀를 찾아가요. 성경율법에 왕부터 신하도 접신녀를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같이 동조를 해서 왕부터 접신녀를 찾아가서 그 앞에 절하고 거기다 묻고, 성경이 접신녀 찾아가면 그 사형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패전을 하게 돼 있는 거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울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패전을 하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했는데 분명히 접신녀를 찾아가서 귀신 앞에 절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해서 죽이겠다는 것은 마귀는 충분히 예견을 합니다. 전투에 패전을 하니까 자식들도 그 전투에 같이 나갔으니까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예견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무서운 선포를 마귀가 가장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멸망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딱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점을 칠 때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단도 어느 정도의 진리를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 잘못된 교리를 썩는 거예요. 마귀에, 마귀의 거짓을 썩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5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딱 진을 치니까 모압 왕 발락이 겁이 나가지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래요.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을 딱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발람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입에서 저주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 못 시킨다. 그러니까 마귀가 발람 거짓 선지자에게 마귀의 괴계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져서 우상 숭배까지 가게 어떻게든지 끌고 들어가. 그럼 하나님이 심판해.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왜요? 이게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날마다 순간이에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로 돌아가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때 100%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섭리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꾀를 가르쳐주죠. 모압 여인들을 싹 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럴 때 눈이 헬렐레 해서 모압 여인에게 빠져요. 그 다음에 음행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에게 빠져드니까 어디 우상승배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진멸해 칩니다. 연병으로 2만 4천이 죽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마귀의 예견이 딱 들어맞았죠. 발람이 발락에게 예견하고 예언했는데 딱 들어맞았잖아요.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거를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타락한 천사라. 그래서 발람을 통하여 모압 왕 발락에게 이 작전을 줬는데 이게 딱 들어맞았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리고 섭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교만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완전히 심판받아 구원의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건 어떻게든지 죄 짓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죄로 자꾸 끌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디까지 끌려왔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끌려왔어요. 마귀에. 마귀가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와서 딱 너 이제 심판받아 죽어,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그걸 허락한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딕션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무당들 어떻게 점칠 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게 정황을 다 보고 있어요. 마귀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사울이 비참해졌냐면 그 소리를 듣고 엎드러져 버리죠.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그가 하룻밤 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더라. 블레셋과의 전투에 긴장하고 두렵고 밥도 못 먹고 또 외식적인 금식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영육 간의 탈진이 되고 한 가닥 소망을 갖고 어디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되는데 접신녀에게 소망을 두고 혹시 그래도 전쟁이 이기지 않을까? 헛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마귀가 거기까지 끌고 들어왔는데 멸망으로 끌고 들어와서 자기 앞에 꼬꾸라지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무엘하 16장 14절에 보면 마귀에게 막 정신이 휘둘리고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getting worse, 여기까지 가도록 마귀가 끌고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디스트로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예배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망하지 않아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근데 여기 무당이 기운 차리세요, 식사하고 기력을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엔 안 먹는다 그러다가 무당하고 신하들이 가서 먹으라 그러니까 23절에 사울이 거절하다가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일어나 침상에 앉아 무당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내일 죽는다 그랬는데 무당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밤에 다시 나가요.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무당 집에서 귀신한테 절하고 무당 앞에서 꼬꾸라지고 무당이 위로하는데 일어나 앉아서 무당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비참하게 죽어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죄가 커서가 아니에요. 시작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셀렉트한 걸 알고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들여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히고 특별히 가장 좋은 포션의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이 같이 식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고 극진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무당의 집에서 꼬꾸라지고 무당 앞에 절하고 그리고 무당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그 밤에 나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몰락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죄가 커서 용서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해서입니다.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두워지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오면 사울처럼 심령이 막 어두워져서 어둠으로 막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면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고 위로를 하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장래 좋은 소망을 주시는 가장 베스트 웨이를 주시는 이 소망에 또 메시지 음성을 듣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리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왕건은 몰락을 하는데 다윗은 여기서 세이브가 돼요. 다윗의 원래 중심은 시편 40편 8절. 시편을 보면 다윗의 중심을 알아요. 우리가 중심이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고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엎어져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게 하세요. 더 큰 은혜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큰 능력을 받고 그래서 더 큰 영광의 자리에 그 영광을 빛내는 자로 반드시 자기 자식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울처럼 인본주의로 하나님 없이 내가 계획 세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오늘 주신 메시지가 다시 마음의 심중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베스트 플랜을 찾고 그 길을 기쁘게 순종하고 갈 때 그 가는 길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부러지고 사고 칠 수 있지만 반드시 다윗처럼 일어나게 하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해서 사울의 길을 가지 않기 바랍니다. 때로는 지금 사울처럼 가다가 근데 돌아오게 하죠. 지금 사울처럼 가시는 분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기 바랍니다. 때때로 사울처럼 가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발걸음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소원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주시고 계시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앞날이 창창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영적 세계의 비밀을 다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 마귀의 속임수와 괴계를 다 영분별하고 꿰뚫어보고 우리 자신을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기쁨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